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빛도 없는 암울한 상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볼 수 있는 이성의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몽매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밝은 시력을 갖고 있어도 빛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사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또한 이성의 빛을 밝히실 때야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참으로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우리 가운데 확연한 계시의 말씀으로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참으로 믿으면 믿고 난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참으로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믿는 즉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믿고 난 다음에 마치 삶이 따라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제시된 어떤 규정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지 복음적 순종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선적으로 믿음의 대상이지 행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선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참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서야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도덕주의 내지 율법주의로 치우치지 않아서 내가 믿음에 순종을 했으니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업주의적인 발상으로 자신의 경건이 무슨 값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하여 더 이상 어떤 상급을 얻을 이유가 없고 무익한 종이니 다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처럼 순종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도리를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복음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고 난 다음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 당시 통상적 관례였죠. 우리가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것처럼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통상적이거나 의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감사가 생략된 채 바울이 본래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질타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감사가 빠져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단지 그 당시 편지를 써보내는 통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 그 일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더 많이 감사한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것을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일단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샘내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음을 전했든지 간에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 그들의 심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리하여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는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이 말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부로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다스렸던 곳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이 이 바로 로마 지역에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뉴욕과도 같은 이 세계적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조그만 시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물론 감사했겠지만 더더욱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된 것을 더 기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도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는 인간 욕망의 결집체예요. 도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인간의 욕망이 결집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많은 죄가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곳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발달했고 또 얼마나 많은 쾌락들이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뒤틀려지고 왜곡된 욕망이 예배와 성찬으로 표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죠. 도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 역시 물리적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도시의 비전과 방향 제시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도시민들의 덕성이 함양되고 도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도시가 도시답게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당시 제국들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복음이 활짝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복음이 전했을 때는 매우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전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내재하는 죄가 제어되고 더 이상 혈과 육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개인과 가정과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로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 전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 지역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각처로 퍼져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로마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도 각처로 퍼져나갔으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있고 열매 맺는 믿음이었죠. 대선과 후서 1장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바로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확장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1장에서는 믿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16장 끝에서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로마 교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상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현상교회 교인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것은 복음의 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의 귀결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는가 여부로 알 수 있어요. 어쨌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리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런 바른 복음의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전혀 없지 않겠으나 전체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자세와 태도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할지라도 그 감사의 주체는 자기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 감사도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제, 낙헌제, 자원제, 서원제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전제로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공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공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기도와 감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부정적 정서를 떨쳐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지 9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너희를 말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이 말은 한 번 두 번 일시적 감정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적 형편과 교회적 상황은 한두 번 기도함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심중에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애정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로마 교인들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바울은 항상 기도했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그 일상의 삶이 항상 기도로만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이성과 생각 가운데 어떤 대상이 마음에 와 있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말은 바울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항상 이런 일을 일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말하면 질병이나 혹은 진로 문제나 혹은 뭐 집 구입 문제나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만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만 듣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목회자로서 때로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좀 들려달라고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가만 듣고 있으면 전부 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으로 점철된 그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다 보면 병에서 고쳐달라, 아이 학업 문제, 사업 문제, 직구의 문제, 이사 문제.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의 세 가지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과 무관한 기도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장도 필요하고 또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 단면 중에 가장 뚜렷한 단면, 하나의 면만 딱 보고 아 이분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는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 단면이 뭐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단언컨대 그는 기도라고 말해요. 작년에 소천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아이 페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가시라고 하는 책을 쓴 제이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다르게 기도는 인간을 평가하는 영적 척도이며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우리가 평생 직면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썼습니다. 기도가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수준과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은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말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아 저런 정도로 구제하는구나 저런 정도로 열심을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이상의 그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분, 그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태생적으로 강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도다. 복음이 태생적으로 강권하는 일,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고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강권하는 일이 뭐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없이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거나 충실하게 퍼뜨리거나 마음으로 경험하거나 삶으로 실천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바운즈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신앙적 직무의 목록에서 기도를 빼면 곧 하나님을 빼는 것이며 그분이 없이는 그분의 일이 진척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을 빼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그 어느 것도 진척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를 언급하고 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갈망을 피력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에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자 했는가? 무슨 신령하는 자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은 은사하면 곧바로 방언 예언을 떠올립니다. 병고침 이걸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잘 보세요. 기프트, 선물, 은사 이것이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은사가 어떤 성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단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사는 방언과 같은 특정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나타나고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왜 간절히 보고자 했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인데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인 복음은 무시한 채, 복음의 총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뭐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뭐 병고치면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착각이지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기본적인 은사는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이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 세워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26명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정도를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사이즈가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해진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또다시 이미 전해진 곳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남이 복음을 전해놓은 곳에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간절히 보기를 바라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선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단지 회심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거짓된 회심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한 이들을 겨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적어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점이 아닌 선이라 그랬죠. 선으로서 믿음을 견지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 복음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해진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을 보다 더 깊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은 신자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전해져야 되고 항상 전해져야 되고 끊임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복음이 전해진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더 분명한 이유를 12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통 분모가 있죠.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에 있는 손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이나 또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바울도 믿음의 열매를 맺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온 천하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믿음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느냐라고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에게 기대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은 수평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간혹 독자적 신앙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통하고 위로를 격려를 주고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요. 서로도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서로 기대해야 돼요. 이런 교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면 교제 자체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믿지 않았던 세상 친구들과 교제장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지시적 권면과 충고는 받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세속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지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들의 말과 그들의 조언을 받아듣게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성도와 같지 않는 삶의 전반적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피차 서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고 그 동일한 믿음은 동일한 복음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굳이 뭐가 아쉬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그와 교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성도들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가르침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목회자와 자신과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교제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개인적 관계는 별로 진척시키지 않는, 그래서 수년 가도 함께 만나서 뭐 차를 마시거나 뭐 식사를 한번 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옳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 만나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요, 교회는 사도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가? 할 수만 있으면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자들과도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피차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동일한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코자 했습니다. 그 사실을 13절에서 애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강조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려고 했는가? 15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내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제가 로마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견고히 세우고 또 동일한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지 원함만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계획만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길이 막혔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겨울에 과동하기 위해서 항구에 안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겨울이어서 배편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길이 막혔다고 하는지 아니면 여행 경비를 마련했는데 그 일이 녹록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길이 막혔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갖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본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기는 선했습니다. 그 목적은 가치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목적, 동기가 선하면 반드시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시도의 좌절이 하나님의 계획의 좌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마치 내가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것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경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처럼 자주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20년 동안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까지 열 가지를 기도했는데 한 가지도 응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셨지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서 가이사 아구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면서 경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는 것이 다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방식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이런 사실,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해서 자주 가기 위해서 시도했다, 그런데 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또 내가 기도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의 상황은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면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왜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원했고 계획도 추진했는데 왜 내가 못 갔는가? 길이 막혔다. 그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그 이유는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자신이 전하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어지는 이제 복음의 시작이죠, 정말. 이 복음을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부정적 정서 없이 복음을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정지작업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 사람 얼굴을 보기가 꺼려져요. 왠지 그분을 보면 얼굴이 돌아간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피차간 거래요.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불식시키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왜 바울이 오지 않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왜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고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넘어서기까지 왜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편지를 써보는가 라는 비난을 혹시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종일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던 그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채무의식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복음에 빚졌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해서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 안에서 서로 안위함을 얻고 서로 교제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왜 너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내가 영적인 채무의식을 갖고 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들과 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포획해서 그 다음에 공에 넘겼던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바나바가 중재를 서야 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매우 따뜻한 사람, 위로자요, 격려자였죠. 바나바가 중재하지 아니하면 바울을 마음으로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정도로 복음을 받기 이전의 삶은 그야말로 악명 높은 그런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구분하지 않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변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특정 계층, 특정 사람만 겨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말만 해도 돼요.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론자 아닙니까? 야만이는 다른 당연히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다음에 지혜론자나 어리석은 자나라고 말해서 이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진 특성은 지혜론자라고 해서 세상 선상이라고 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말씀이 아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복종시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과 지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자라고 해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두 번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론자나 어리석은 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제3세계 국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환영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넉넉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복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교만합니다. 좀 배우면 교만해요. 좀 알면 교만합니다. 뭐 좀 할 줄 알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려고 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그걸 그냥 감추지를 못하는 거죠. 어른은 좀 감춘다는 것일 뿐 다 드러내어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때 복음의 도리로 넉넉한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세상의 지식인들이 좀 들어오고 가진 자가 들어와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을 잘 받아줍니다. 아, 그러냐고. 와,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정말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복음의 도리가 자기 안에 분명하게 들어오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고린도후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유함을 갖고 있으면 좀 배웠다고 해서 자랑할 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뭐 자랑하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기보다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좀 모르고 나보다 좀 못 가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채무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딱 만나가지고 멱살을 움켜쥐고 내 돈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일까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도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돈은 삭시 아닙니다. 사렙이에요. 정상적으로 대학은 졸업하고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 얼마 받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적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상황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지나쳐버렸지만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비친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누구가 지지해주고 누구가 알아주고 하는 그것에 자신의 열심의 정도, 헌신의 수준을 그것에 따라 정하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비친 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자소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헌신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헌신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전혀 몰라주고 엉뚱한 사람이 때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치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람을 섬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일관되게 복음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받아진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경고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복음으로 인한 복과 유익이 우리 연산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유, 이미 복음이 전해진 로마 교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말씀들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이 각인되고 또 이 말씀이 적용될 만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끌어당기게 하시되 인간의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명한 방식을 따라 살고자 소원하게 하시고 또 이 능력과 힘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부터 주어질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손의 교통과 사귐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현성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로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의 일꾼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성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연성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